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약한 세상에 대하여 심판하심에 있어서 그 심판의 방법과 강도를 하나님의 백성과 밀접하게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의미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경고성으로 주어지는 심판들은 함께 겪도록 하시지만 최후의 심판으로부터는 그 백성을 철저하고 온전하게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의 심판으로 세상을 끝내시지 않았습니다. 크고 작은 많은 심판들을 통해 경고하셨습니다. 이 경고성 심판으로 주어지는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인류가 겪는 보편적인 악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심판 때는 다릅니다. 어린 양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이들은 철저히 구별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죽음에 처하는 이들보다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이들을 더욱 그들이 많아지기를 원하시기에 최후의 심판을 보류하고 계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경고성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증언을 통해서 불신자들을 구원하십니다. 특별히 순교적 증언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역사 속에 많은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졌지만 악한 사람들은 그 악한 길에서 떠날 줄 모르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이 이루어졌지만 전 인류가 멸망당하는 심판에도 불구하고 그 노아의 후손들의 역사를 보면 심판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갔습니다.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습을 보면 무서운 심판 그 자체가 사람들의 회개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무섭게 받으면 사람들이 변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은 그 심판으로 그 자체가 회개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먼저 구원받은 그 백성들의 증언을 통해서 사람들의 회개를 이끌어내신다는 겁니다. 앞서 다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제단 아래 순교자들의 울부짖은 기도가 기록되었습니다.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런 탄원하는 기도 속에 주님의 말씀은 기다리라.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순교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뜻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무서운 심판보다도 성도들의 순교적 삶과 증언을 통해서 회개하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하신다는 겁니다. 계시록 8장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일곱 번째 인이 띄어집니다. 앞서 여섯 번째 인까지 심판의 내용이 이루어지고 여섯 번째가 최후의 심판이었죠. 이제 다시 일곱 나팔의 재앙으로 반복하며 나가는데 일곱째 인이 띄어질 때 일곱 나팔의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삽입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30분쯤 하늘에 정적이 맴돌았습니다. 하늘의 정적, 침묵이 임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들고 제단 앞에 섰습니다. 그 천사는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에 드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향의 연기는 그 천사의 손에서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요한은 금향로를 들고 있는 천사가 제단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봅니다. 많은 향을 받았는데 그 향과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정적이 흐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끄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말하려고만 하고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침묵하시며 귀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는 것도 경이롭지만 그보다 더 경이로운 것이 귀 기울여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 속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은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도 쉬지 않고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의 말은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또 입으로 내뱉는 기도와 우리의 마음의 속에 동기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 속에서 그저 신음과 통곡밖에 할 수 없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 모든 기도에 하나님은 귀 기울이십니다. 아주 어린아이가 언어를 배우기 전에 옹알이라고 하죠. 무슨 말을 하려는데 어른들은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것보다도 더 형편없는, 말도 안 되는, 그대로 들어줄 수 없는 그러한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 성도들의 기도가 삽입되는 이유, 천사들이 금향로의 향연과 함께 기도를 제단 앞에 드리는 이 모습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죽임당했던 수많은 성도들, 그들의 가족과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이 얼마나 울부짖어 기도했겠습니까? 그들에게 부어졌던 엄청난 핍박과 조롱, 그리고 위협과 그리고 죽음.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이겼을까요? 그들은 힘이 없었습니다. 함께 모여 시위할 힘도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고 지위도 없었고 그들은 매우 적은 인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인이 띄어질 때 제단 아래서 울부짖는 순교자들의 소리,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드려진 그 기도가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하늘로 올라갔던 이 기도가 엄청난 능력이 되어서 역사 속으로 다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에서 불을 채우고 그것을 땅에 쏟으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향연과 함께 드려진 기도에 하나님의 불이 합쳐져서 땅으로 쏟아졌을 때 천둥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땅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 능력이 임하는 것, 그것은 하늘로 올라갔던 기도가 불과 합쳐져서 땅으로 다시 내려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과 간구와 중보를 모아서 반드시 땅으로 보내신다는 거죠. 천둥과 번개와 지진으로 그분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 이상이다. 신비주의적인 도피만이 아니다. 역사적 참여이며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행동이다. 여러분, 기도를 도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만 해서 안 된다라는 말도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가 역사적 행동이기 때문이죠. 조지 허버트라는 시인은 프레이어라는 기도라는 시에서 그 기도를 묘사하는 많은 문구를 써가는 가운데 중간 부분에 이런 문구를 남겼습니다. 기도를 가리켜 거꾸로 치는 천둥이다. Reversed Thunder.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에 근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 불과 합쳐져서 천둥으로, 번개로, 지진으로 다시 땅에 내려졌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거꾸로 치는 천둥이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사용하시며 이 땅에 역사하도록 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친밀한 교제이기도 하며 또한 역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이기도 한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외침보다 더 강력하고 효과적인 외침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그 시대의 순교자들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았고 그들의 기도는 응답되며 그들의 기도는 천둥을 일으키는 거꾸로 치는 천둥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해달라고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을 억지로 행동하도록 바꾼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온 우주를 향하여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셨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셨고 어떻게 이루어질 것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일반적인 대중적인 생각을 표시하면 이런 모습이 되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맞는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확하진 않습니다.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기도에 대한 성경적인 생각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나타내실 때 우리는 그 뜻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참여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마음이 생긴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는데 우리의 기도를 수단으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확실하고 강력하게 사용하시는지를 보여주시기 택한 상징이 바로 나팔입니다. 기도가 향로에 담겨 땅으로 돌아올 때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앞서 일곱 인이 떼어지는 재앙은 그것은 떼어진다라는 건 계시된다는 뜻이죠. 나팔이라는 것은 불려지는 것, 알리는 것이죠. 이것이 선포되고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일곱 나팔의 재앙은 일곱 인의 재앙이어서 순서대로 또 다른 사건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반복하여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을 네 가지의 각도로, 다른 각도로 보완했던 것처럼 이 마지막 심판 때까지의 모든 심판을 세 가지의 각도로 보여주는 것이 일곱 인의 재앙, 일곱 나팔의 재앙, 일곱 대접의 재앙인 것이죠. 이미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일곱 나팔의 재앙을 통해 이 심판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팔이라는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성경에 이 나팔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나팔 소리와 함께 연계하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더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죠. 전쟁의 군사를 소집할 때, 또 절기가 시작됨을 알릴 때, 또 매일 드려지는 제사에서 이제 도살된 어린 양이 제단 불 속으로 던져지는 순간에도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절기는 대속죄일, 욤키푸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키푸르라는 건 덮여졌다라는 거죠. 모든 죄가 덮여졌는 날,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유대민족의 성경에 나오는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죠. 그는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때는 일곱 번째 달 10일입니다. 우리로 말하는 7월이 아니라 일곱 번째 달,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그 유월절의 시작을 첫 번째 달로 시작을 해서 첫 번째 달,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유대 원력은 이름이 없습니다. 후에 이 바벨론 포로 때 얻은 그런 이름, 뭐 이런 이름들이 유대 원력처럼 사용되지만 엄밀히 말해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날, 두 번째 그렇게 나갑니다. 일곱 번째 날 10일, 이 대속죄일인데 일곱 번째 날 첫째 날이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나팔을 하루 종일 붑니다. 그것은 이제 앞으로 다가올 대속죄일을 준비하라. 그래서 10일 동안 금식하면서 이 날을 준비하라고 그 나팔이 불려집니다. 대속죄일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 백성들을 대속하는 그 양과 염소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이제 대제사장이 속죄를 받고 나오는 그러한 날이므로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와 구원을 상징하는 절기입니다. 또 일곱 나팔이 불려졌다라고 할 때 우리 머릿속에 연상되는 것은 여리고 정복 사건이죠. 여리고를 정복할 때 일곱 명의 제사장이 일곱 나팔을 들고 성을 매일 한 번씩 여섯 번 돌았고 일곱째 날에는 일곱 번 돌고 일곱 나팔을 일제히 함께 붑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도록 하셨습니다. 큰 소리 외치기 전에는 침묵하며 돌도록 하셨습니다. 이 침묵에 이은 나팔, 이것이 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30분간의 침묵 이어서 일곱 나팔이 시작이 되는 것. 여리고성의 이 패턴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곱 번이 계속 강조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심판이 악한 여리고성에 임할 때는 완전한 심판을 내리시고 그 백성은 완전히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이제 8장에는 일곱 나팔의 재앙이 나타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출애굽 당시에 재앙을 연상시킵니다.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져 땅의 3분의 1이 불탔습니다. 땅을 치시는 재앙이죠. 출애굽 당시에 일곱 번째 재앙이 바로 우박과 불이 애굽 전역에 쏟아진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출애굽 당시에는 그냥 우박이었지만 여기서는 피 섞인 우박입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불타는 큰 산이 바다에 던져지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하여 생명체 3분의 1이 죽습니다. 바다를 치시는 재앙이죠. 출애굽에서 첫 번째 재앙,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한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횃불처럼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이 3분의 1이 죽습니다. 죽음의 강으로 변합니다. 이 또한 날강의 오염 사건을 연상하게 하죠.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습니다. 하늘을 치시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낮과 밤의 3분의 1이 빛을 잃습니다. 출애굽의 아홉 번째 재앙이 아북이 임하는 재앙이죠. 자, 이렇게 나팔의 재앙들이 출애굽과 병행을 이루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시록에서 이렇게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것과 비슷한 또 어떤 면에서 동일한 이 재앙들이 이 기록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최후의 심판에 이르기까지 이 출애굽이 하나의 심판의 모형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최후의 출애굽을 맞이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 출애굽은 과거의 출애굽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예표이은 것입니다. 우리는 최후의 출애굽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출애굽 사건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 당시에는 바로의 권력이 심판을 받고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지막 바벨론 세력이 심판받고 그 백성들이 악에서 벗어나 자유케 되는 최후의 출애굽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재앙들에서 네 개가 하나로 묶어지고 뒤에 세 개가 하나로 묶어집니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네 번의 나팔이 한 세트를 이룹니다. 앞서 살펴본 일곱 인의 재앙에서도 네 개의 인이 떼어질 때 하나의 세트를 이루어졌죠. 네 마리의 말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 못한다고 해서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저도 색깔의 순서가 아직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네 마리의 말이 순서대로 나왔죠. 한 세트를 이룹니다.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부터는 다른 이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은 앞에 네 가지의 세트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도 함께 고통을 받는 겁니다. 예외 없어요. 이 네 가지의 나팔이 불러질 때 이루어지는 재앙은 뭡니까? 땅을 치시고 바다를 치시고 강을 치시고 하늘을 치시고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는 재앙이에요. 그러나 전부는 아니죠. 3분의 1입니다. 3분의 2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존하심으로 은혜 베푸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네 번의 나팔까지는 자연 생태계에 임하는 재앙이니 구원받은 자들도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같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나팔부터는 구별이 됩니다. 네 번째 나팔까지는 자연 생태계에 임하는 것이었지만 이제 다섯 번째 나팔부터는 마치 표적을 향하듯이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만 임한다는 것이죠. 임박한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전사가 나팔을 불자 땅에 무저갱이 열리고 거대한 용광로의 연기 같은 것이 나오면서 메뚜기들이 땅으로 나와 다섯 달 동안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해치게 됩니다. 메뚜기 재앙과 같이 출애굽에서 여덟 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죠.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2억 명의 마병대가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섯 번째 날에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을 창조하신 것과 대조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생명을 멸망시키는 죽음이 임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마지막은 아닙니다. 이렇게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임당하는 재앙이 임했다면 3분의 2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마땅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완악한 죄인들은 이러한 재앙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저지른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귀신들과 금, 은, 청동, 돌, 나무로 본 만든 보거나 듣거나 걷지도 못하는 우상들에게 경배했습니다. 그들은 또 그들의 살인과 그들의 복술과 그들의 음행과 그들의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 반복이 됩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런 끔찍한 자연 생태계의 재앙과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죽임당하는 재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 출애굽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바로가 열 번의 재앙이 그 애굽 땅에 내려졌어도 바로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완악함은 열 번의 재앙으로도 벗겨지지 않았던 것처럼 마지막 심판이 가까울 때에도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 같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나팔은 마지막 경고의 심판이고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그때는 늦은 것입니다. 여섯 번째까지 계속 반복된 것은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11장에 이제 일곱 번째 천사가 나오죠. 지금 8장인데 8장이 여섯 번째 나팔까지 불려졌는데요. 일곱 번째 나팔이 바로 불려지지 않고 11장에 가서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일곱 인을 뗄 때도 마찬가지. 여섯 번째 인은 그 이전에 떼어졌는데 일곱 번째 인은 8장에서 나오죠.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막간이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은 이처럼 끝까지 보류하시고 보류하시고 보류하시다가 집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 삽입되는 말씀들이 있는 겁니다. 일곱 번째 나팔을 앞서 읽어보면 11장 15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영원토록 왕노를 하실 것입니다.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는 얼마나 세상이 끔찍하게 심판받는지를 묘사하지 않아요. 여섯 번째 인, 마지막 심판 때는 지진이 일어나고 해와 달이 빛을 잃어버리고 그런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 올라가고 그러한 것을 묘사했지만 이 나팔이 불릴 때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그것은 끔찍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주와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전히 회복되는 날이 되는 것이다. 그분이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나라가 된 것이다.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멸망이지만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다 라는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늘에서 응답되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기도했던 기도가 응답되어 이제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다스림이 완성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두 번째 출애굽, 최후의 출애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여리고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는 장차 멸망받을 이 세상 전체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를 앞세운 행진을 따라 언약궤를 들고 침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할 때 이 세상 나라는 결국 심판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의 시나리오대로 집행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것을 날마다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받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인내하며 때로는 순교하며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는 거꾸로 치는 천둥이 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최후의 심판을 보류하고 계신 하나님의 크신 인내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마지막 출애굽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고 특별히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에 행동으로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 기도를 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